안녕하세요. 교포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22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뉴욕 라이프의 프리미엄 디퍼짓 어카운트 PDA는 일시납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첫해 10% 이후 매년 5.6%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DA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뉴욕 라이프 숀 초이 최수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408-531-7702, 408-531-7702.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들의 그 숨겨진 이면을 함께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7가지 주요 소식들은요.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만 읽고 넘어가긴 그 뒤에 얽힌 맥락이 진짜 너무 깊고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 콩고의 빽빽한 밀림에서 퍼져나가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요. 서류 한 장의 목숨과 남은 생애가 오가는 우크라이나의 전쟁터, 그리고 당장 오늘 우리가 달리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위 사고까지 짚어볼 텐데요.
네. 겉보기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슈들 같지만 이걸 하나하나 깊게 파고들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아슬아슬한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는지 그 진짜 의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 개별 뉴스들이 결국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오늘 방송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좀 들어가 보죠. 그 세계보건기구 WHO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의 에볼라 확산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진짜 예사롭지가 않아요. 현지 보건당국이랑 WHO 분석을 보면요.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확진자나 사망자 수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 빙산의 일각이요?
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뭐냐면요. 이번에 유행하는 에볼라가 그 분디부교, 네, 분디부교라는 계통이라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제 기억이 맞다면 몇년 전에 그 에볼라 사태 났을 때 분명히 백신이 개발돼서 엄청 화제가 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때 백신이 나왔죠.
뉴스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치료제가 있다는 걸본것 같은데 분디부교 계통은 대체 뭐가 다르길래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 무서운 표현까지 나오는 건가요?
아,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바이러스라는 게 자물쇠랑 열쇠의 관계랑 똑같거든요.
자물쇠랑 열쇠요?
네, 과거에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고, 또 현재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에볼라는 주로 자이르 계통이에요.
아, 자이르요?
그러니까 자이르 계통에 맞춰서 자물쇠를 여는 열쇠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 놨더니, 이번엔 아예 자물쇠 구멍 모양 자체가 다른 분디부교 계통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와, 세상에.
즉, 현재 승인된 백신이나 특효 치료제가 이 분디부교 바이러스 앞에서는 완전 무용지물이라는 뜻입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현대의학의 방패도 없이 맨몸으로 전장에 내던져진 셈이죠.
아, 끔찍하네요. 진짜 쏟아지는 불길을 잡아야 하는데 손에 쥐어준 소방호스에 무리하게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군요.
정확한 비유네요.
그러면 백신이나 치료제라는 그 과학적인 무기가 없다면요. 확산을 막을 방법은 결국 옛날 방식의 물리적 통제, 그러니까 환자를 찾아내서 강제로 격리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현재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원인입니다. 전통적인 격리나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회 인프라랑 사람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콩고 동부 지역은 이두 가지가 완전히 다 무너져 있습니다.
아, 인프라도 없고 협조도 안 되나요?
네, 우선 문화적 장벽이 너무 거대해요. 현지의 장례 문화는 고인의 시신을 직접 만지고 쓰다듬으면서 애도하는 방식이 아주 깊이 뿌리내려 있거든요.
시신을 직접 만진다고요? 에볼라는 체액으로 감염되잖아요.
맞습니다. 에볼라는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데 이 장례 과정에서 폭발적인 연쇄 감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막는 그 방역 당국의 통제가 현지인들한테는 오히려 엄청 가혹하고 이해 안 가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가짜 뉴스까지 막 퍼지고 있어요.
가짜 뉴스요? 어떤 내용인가요?
뭐 에볼라가 서구의 음모라거나 아니면 의료진이 들어와서 장기를 적출해 간다 이런 치명적인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막 숨어버려요.
와, 진짜 미치겠네요.
게다가 이 지역이 또 오랜 무장분쟁 지역이에요. 총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방역 요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접촉자를 추적한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와, 물 없는 소방호스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잘못된 정보랑 무장분쟁이라는 강풍까지 부는 격이네요.
네. 피난민들 때문에 이동인구가 급증하면서 바이러스도 국경을 쉽게 넘나들고 있고요. 미국하고 유엔이 긴급자금이랑 인력을 투입하고는 있지만요.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나 치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불길이 국제적인 여행 제한이나 대규모 국제 행사 취소로 번지는 건 진짜 시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참 그 국가의 민화나 인프라, 취약점을 파고드니까 정말 손쓸 방도가 없어 보이네요. 질병이라는 보건 위기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면요. 두 번째 소식은 동유럽에서 전쟁이라는 또 다른 인간이 만든 위기가 남겨진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수도 키우에서 아주 가슴 아픈 시위가 열렸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실종 군인들의 가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단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법안 때문인데요.
어떤 법안이죠?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실종된 군인을 법적으로 사망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시신을 찾은 것도 아니고요. 생사 확인도 명확히 안 됐는데 서류상으로 그냥 사망 도장을 딱 찍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류상 사망이죠.
가족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당장 내 아들, 내 남편이 어딘가에 포로로 잡혀서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국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립니다.
가족들의 분노와 두려움의 핵심이 정확히 그겁니다.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되는 순간 정부나 군 당국의 그 공식적인 수색 노력이 종료될 거라는 공포가 엄청난 거죠.
당연하죠.
혹시 현재 우크라이나의 실종자 등록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무려 9만 명 이상입니다.
와, 9만 명이요?
네. 물론 2014년 크림반도 사태부터 누적된 숫자이긴 한데요. 2022년 전면전 터진 이후에 이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습니다.
9만 명. 여러분,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요. 9만 개의 세계, 9만 개의 가정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남겨진 가족들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가가 서류상으로 죽음을 확정지어버리면 남은 가족들은 평생을 그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포기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정서적 고통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네, 또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9만 명이라는 인원을 무한정 실종 상태로 둘 수만은 없는 어떤 행정적인 딜레마도 분명 존재할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사안을 아주 무겁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사실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우리가 쉽게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까요? 지금 전장이 끝없이 장기화되면서 행정체계가 거의 마비 수준이거든요.
행정마비요?
네. 실종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가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제대로 지급하기도 어렵고 뭐 상속이나 재산권 문제도 끝없이 동결되어 버립니다.
아프지만 오히려 사망 처리가 되어야만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의 길이 열리는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군대 내부적으로도 편제를 정리해야 하잖아요. 부대원 100명 중에 20명이 실종 상태면 이들을 대체할 신규 병력을 공식적으로 충원하는데도 서류상 꼬이게 되거든요.
빈자리로 확정이 나야 새로운 병력을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효율적인 병력 관리랑 국가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이른바 행정적 정리가 불가피한 시기의 제로의 상황에 직면한 거죠.
참 씁쓸하네요.
하지만 아무리 행정 효율이 중요하다고 해도요.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를 그 서류 작업의 효율성으로 치환해버리는 과정을 가족들이 맨정신으로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이 뉴스가 단순히 무슨 복지나 행정 문제가 아니네요. 전쟁이 영토 빼앗고 건물을 부수는 물리적인 파괴를 넘어서 한 사회가 장기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 끔찍한 정서적 비용의 민낯을 아주 차갑게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의 정책이나 시스템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이건 비단 전쟁 중인 국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내에서도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이죠. 이 방송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 이민국 USCIS의 새로운 방침입니다.
아, 영주권 신청 방침을 완전히 뒤엎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동안 꽤 폭넓게 허용되어 왔던 관행에 아주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려는 특정 외국인들, 그러니까 주로 학생 비자나 임시 취업 비자, 관광 비자 등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본국으로요?
네,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다시 절차를 밟고 입국해라, 라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한 거죠.
헉. 지금 이 뉴스 듣고 계신 유학생이나 H-1B 직장인분들 진짜 가슴이 철렁하셨을 텐데요. 아니,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학교 잘 다니고 세금 내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굳이 비행기 태워서 밖으로 내보낸 뒤에 다시 줄을 서게 만드는 거죠?
그니까요.
이거 약간 식당에서 밥 잘 먹고 있는 손님한테 메뉴 바꾸고 싶으면 식당 밖으로 나가서 번호표 다시 뽑아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비유하자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속사정을 좀 들여다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무리수 같은 강수를 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명분은 제도 남용 방지입니다. 원래 관광비자라는 건 미국에 잠시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엄격하게 전제로 발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온 뒤에 미국 안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아, 꼼수 차단.
또 하나는 심각한 이민국 업무 적체 문제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처리해야 할 서류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이 병목 현상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해외 대사관들로 분산시켜서 행정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가 시스템의 효율성을 챙기겠다는 입장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현실에서 개인들한테 적용될 때 발생하는 부작용, 이게 너무 과혹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주권 수속이라는 게 짧아도 몇 달이고 길면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근데 본국으로 돌아가서 기약 없이 기다리라는 건 결국 가족이랑 생이별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 삶의 터전이 미국에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본국이 좀 정치적으로 위험하거나 대사관 업무가 마비된 곳이라면 귀환 자체가 아예 생존의 위협이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시스템의 효율성이 개인 삶의 안정성보다 우선시될 때 나오는 딜레마네요.
그래서 지금 이민단체들이나 변호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소송 전을 예고하는 이유가 바로 그 생존권 친화 부분입니다. 특히 실리콘밸리가 있는 우리 베이 지역 경제에는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되거든요.
아, 테크 기업들이요?
네. 여기 테크 기업들은 외국인 고급 인력 의존도가 절대적이잖아요. 핵심 개발자가 영주권 수속 때문에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언제 돌아올지 기약 없이 갇혀버린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인력 누수와 프로젝트 지연을 적게 될 겁니다.
와, 이민 정책이라는 그 서류상의 시스템 문제가 실물 경제랑 개인의 삶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확 와닿네요. 자, 이민 정책이 서류상의 문제라면요. 네 번째 소식은 말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시스템의 안전 문제가 터졌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화학물질 누출 사고죠.
네, 무려 4만 명 규모의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엄청난 사건입니다. 단순한 공장 화재 정도가 아니에요.
4만 명이요?
네,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플라스틱 관련 시설에서 유독성 화학 물질이 대규모로 누출되면서 지역사회 전체를 완전히 마비시킨 공공안전 재난입니다.
아니, 4만 명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비워졌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미국 서부 특유의 치명적인 규제 및 도시계획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의 문제라면 애초에 그 위험한 공장이랑 주거지가 너무 가깝게 붙어있다는 뜻인가요? 상식적으로 이런 화학시설은 민가에서 멀찍이 떨어뜨려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다릅니다. 수십 년 전에 처음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만 해도 거기가 허허벌판이었거든요.
아, 처음엔 사람 안 사는 곳이었군요.
네. 그런데 캘리포니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주택난이 심해지니까 도시의 주거지역이 외곽으로 끝없이 팽창하게 됩니다. 이걸 얼번 스프롤 현상이라고 하죠.
네, 도시 팽창.
결국 그렇게 팽창하다 보니까 공장 담벼락 가로 앞까지 주택가가 빼곡히 들어서게 된 겁니다.
산업시설이랑 주거지 사이를 막아줄 완충지대, 즉 버퍼존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와, 듣고 보니까 당장 저격수가 코앞에 있는데 방탄복도 없이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밤 우리 집 창밖에서 요란하게 대피 사이렌이 울린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거 당장 얼마나 빨리 대피할 수 있을까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4만 명의 차량이 한꺼번에 고속도로로 쏟아져 나오면 도로는 완벽한 주차장이 될 텐데 이거 단순히 연기 좀 피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터지면 현장 지휘소의 초기 판단이 수만 명의 생사를 가릅니다.
엄청 중요하겠네요.
누출된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얼마나 퍼지는지, 성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는 게 1순위고요. 폭발로 이어질 2차 위험을 차단하는 게 2순위입니다.
그렇죠.
주민들은 호흡기 손상이라는 직접적인 건강 위협도 무섭지만 며칠씩 이어지는 도로 통제나 학교 폐쇄 때문에 일상이 완전히 붕괴되는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맞아요. 일상이 마비되죠.
그래서 주 2회 차원에서 이런 위험시설 주변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라는 여론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땅 위에서는 우리가 당장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데 동시에 미국의 시선은 지구 밖, 아주 먼 우주를 향해서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네, 스페이스X의 스타쉽 시험비행 소식이죠. AP통신이 아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성능을 빵빵하게 보강한 더 큰 스타쉽의 시험비행을 진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민간 로켓 발사가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적 우주전략 전체가 이 스타쉽 프로젝트에 배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나사의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은 물론이고요. 차세대 군사 위성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전 세계 상업용 발사 생태계 주도권까지 모두 이 로켓의 성공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상징성이 엄청나죠.
그런데요, 제가 우주 뉴스를 볼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과거에 그 나사가 로켓을 쏠 때는 나사 하나, 볼트 하나까지 진짜 수만 번 점검해서 절대 안 터지게 완벽하게 쏘아 올렸잖아요.
네, 내전엔 그랬죠.
근데 스페이스X는 보면 호구한 날 시험 비행하다가 하늘에서 펑펑 터집니다. 수천억 원짜리 로켓이 불꽃놀이가 돼버리는데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질러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하하하,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의 마인드가 우주산업에 적용된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실리콘밸리 마인드요?
네. 전통적인 항공우주공학이랑 실리콘밸리시 개발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교체되는 지점이죠. 과거 나사의 방식은 폭발은 곧 치명적인 실패라는 전제하에 움직였어요.
그렇죠. 폭발하면 끝이죠.
하지만 스페이스X는 철저하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듯이 로켓을 만듭니다. 이른바 빠르게 움직이고 부딪혀라, Move fast and break things 철학이죠. 일단 쏘아올려서 극한의 상황까지 로켓을 막 몰아붙입니다.
와우. 거대한 로켓 과학의 그 스타트업 마인드를 적용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로켓이 공중에서 폭발하더라도 그 폭발하기 0.1초 전까지 쏟아진 수백만 개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그들은 그것을 성공적인 실패로 간주합니다.
아, 완벽한 성공보다는 어디까지 안정적으로 날아갔는가, 그 한계를 테스트하면서 실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군요. 랩에서 수십 년간 시뮬레이션 돌리느니 차라리 실전에서 터트려보고 약점을 찾아서 몸으로 때우겠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하는 개발 속도가 기존 방식을 완전히 압도하거든요. 실패 자체를 필수적인 진화 과정으로 보는 산업의 특수성이죠.
야, 대단하네요.
게다가 이 거대한 실험이 텍사스 남부 지역 경제를 통째로 뒤바꿔놓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망이나 수많은 고급 일자리가 스타쉽 발사장 주변으로 막 몰려들고 있거든요.
지역 경제가 살아나겠네요.
네, 물론 잦은 로켓 발사랑 폭발 때문에 텍사스 해안가 오염 논란도 있고 주민들 불만도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우주 패권 경쟁국들을 따돌리기 위해서라도 이 폭발적인 시험 비행을 절대 멈추게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우주의 끝자락까지 개척하는 뜨거운 열기를 느껴봤으니 이제 다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베이 지역의 공기로 이번 주말 날씨와 출근길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하늘이 벌써 우중충해요.
네, 베이 지역 분들은 아주 익숙하실 단어죠. 메이 그레이. 메이 그레이 현상이 본격화됐습니다.
아, 메이 그레이.
SF데이트 보도에 따르면요,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주말에 두꺼운 해양층, 즉 메린 레이어가 유입되면서 샌프란시스코랑 오클랜드 일대는 화씨 60도대,
해안가는 무려 50도대에 머무르는 서늘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슬비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 메이그레이 직역하면 5월의 잿빛 하늘이잖아요. 대체 왜 다른 동네는 초여름이라고 덥다고 반팔 입고 바베큐 파티하고 난리인데 우리 동네만 유독 이렇게 냉장고처럼 서늘하게 변하는 건가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기상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기상학적으로 보면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캘리포니아 내륙 쪽 센트럴 밸리 지역이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펄펄 달궈집니다.
네, 내륙은 덥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쑥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태평양 연안의 공기가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내륙으로 빨려들어옵니다.
아, 바닷바람이 빨려들어가는군요.
문제는 캘리포니아 앞바다 수온이 알래스카 쪽에서 내려오는 한류 때문에 엄청나게 차갑다는 거예요. 이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나는 습한 공기가 아주 짙고 무거운 안개 구름을 만드는데 이 차가운 해양층이 내륙의 열기에 이끌려 들어오면서 베이 지역 전체를 담요처럼 덮어버리는 거죠.
아, 내륙이 뜨거워질수록 오히려 해안가는 거대한 안개 능풍이를 틀어놓은 것처럼 추워진다는 과학적 원리군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연휴라고 잔뜩 들떠 계실 텐데 이 뉴스 절대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햇살만 믿고 얇은 반팔만 달랑 입고 금은교나 바닷가 쪽에 가셨다가는 진짜 오돌오돌 떨면서 고생만 하다 오실 수 있습니다. 옷차림 꼭 신경 쓰셔야 해요. 초여름 더위 기대하지 마시고 겹쳐 입을 재킷 꼭 챙기십시오.
네,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날씨 변화와 함께 연휴를 앞둔 들뜬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죠.
뭔가요?
바로 조로위 안전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소식. 베이브리지에서 발생한 너무나 안타까운 오토바이 사망 사고입니다.
아유, 네. 5월 21일 어제 아침 출근길에 난 사고죠. 샌프란시스코 방향 베이브리지 오클랜드 쪽 그 계량 신호 인근에서 났다고 들었어요.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박스 트럭과 충돌해서 현장에서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침 출근길 정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했죠.
저도 뉴스 봤는데 차량들이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장에 협조한 트럭 운전자는 다행히 음주나 약물 징후는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조사 중이고요.
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중요한 건 이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제 날이 풀리면서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통행이 부쩍 잦아지는 계절이거든요. 안전거리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 하나 때문에 베이브리지라는 지역의 핵심 축이 마비되면서 엄청난 물류와 이동 효율 저하가 일어났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참, 한 사람의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이 수만 명의 일상에 거대한 물리적 정체를 가져왔다는 점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도로 위의 안전은 결국 우리 모두가 정말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네요.
그렇죠.
특히 캘리포니아는 오토바이 차선 쪼개기, 레인 스플리팅이 화법이잖아요. 오토바이 시즌을 맞아서 우리 운전자분들 차선 변경하실 때 거울만 보지 마시고 숄더 체크 확실히 하시고요. 방어운전 진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7가지 기사들을 쫙 한번 회고해볼까요?
콩구밀림의 전염병, 이민제도의 급변, 대규모 화학물질 누출 사고,
거기다가 우주의 개척, 메이그레이, 기상이변, 그리고 매일 달리는 베이브리지에서의 교통사고까지.
네,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다뤘는데요. 오늘 뉴스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거대한 정책이나 기술의 발전, 심지어 자연현상 앞에 매우 촘촘하게 엮여 있으면서도 동시에 생각보다 무척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하나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여파가 우리 집 앞마당까지 밀려온다는 걸 확실히 봤죠. 네. 여러분은 오늘 밤 여러분의 이 평온한 일상을 덧받치고 있는 안전망들이 과연 얼마나 견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5월 22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